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날마다 성전에 나가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당연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지방에 만들어진 것으로 거기는 성전과는 다른, 말하자면 종교적 교육과 또 일반 교육을 위하여 세워진 곳으로 유대인들의 지방에 있어서 모든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이고 누구나 나와서 말을 할 수도 있고 토론을 벌일 수도 있는 장소지만 성전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오직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 의하여 그 조직과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아무나 들어와 무엇을 가르치고 또 19장 45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장사꾼들을 내어쫓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하자면 레위 지파의 고유한 권한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이 또한 저들이 가르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니까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구로부터 이 권위를 받아, 그러니까 그 이 권력의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을 묻게 됐고 예수님은 나도 하나 물을 것이 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 지 맘대로 한 것이냐, 하나님이 준 것이냐, 답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백성들 모두가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 인정하고 있는데 저들은 세례 요한과 반대편에 섰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라라고 얘기하면 워낙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백성들과 적대관계에 서야 할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한 권위라고 인정을 하면 본인들이 반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하여 답할 수 없게 된 것이 예수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너희는 요한을 반대한 것 같이 지금도 나를 반대하고 있는데 요한을 반대한 것이 요한을 보낸 하나님을 반대한 것 같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 나를 보낸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인 줄 깨달으라, 이런 답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이 결국은 여태껏 누적되어 왔던 예수의 행적과 가르치심과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과 이제 점점 그 상황이 타협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게 되고 결국 저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 죽게 되실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 사역이 가지는 중심적인 내용을 오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이 자기네가 가진 제사 제도, 성전에서의 자기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권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그것이 권위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성전이 왜 세워졌느냐? 너희는 그 성전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기 위하여 부름받은 공복인데 왜 너희가 너희 자신이 권세가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준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사단이 그를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권력과 반대편에서 있지만 권력으로 권력을 이기는 정치적, 군사적 행위와는 관심이 없는 내용을 갖고 들어오셨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다만 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마음 깊은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여기 있는 오늘 나오는 이 일에 어떤 배경이 됐던 성전 청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하자면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기록이 됐지만 예수님이 노하사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은 그런 분위기로 묘사되어 있고 제자들은 그 사건을 가리켜 시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이 예수로 인하여 성취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 가시면 바로 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하는 의미가 가지는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해를 도울 말씀이 나옵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 56장 6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아닌 존재들입니다.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잡다한 장사꾼들이 들어와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 아니라 말하자면 제도와 예식이 궁극적 권위가 되어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그리하여 성전을 지은 허락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망각한 일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형식을 완벽하게 취해야 하고 어떤 권위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씀에서 내포하고 있듯이 누구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집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그 종사자들로 인하여 회방받고 있는 데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따지고 보면 성전 정결에서 잘 나타났듯이 내 아버지께서 내 집이 만민이 자유로이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노라. 그 이상의 권위가 어디 있단 말이냐?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란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허락됐던 동일한 약속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확인된 예수로 말미암는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구원,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면에서 교회는 바로 이 정체성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시면 바로 이런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정체성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어떤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19절부터 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에 나타난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자 예루살렘이 남왕조 유다의 지경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연합한 나라이지만 불행히도 성전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이제 가능치 않게 되었고 허락하면 북왕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여러 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성전을 대신할 여러 예배처소를 만들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나중에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처소로 급격하게 부패됩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인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맞는 곳입니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어떤 예식과 어떤 권위와 어떤 자격을 갖춰 나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먼저 허락된 은혜와 용서와 찾아오심으로 열린 길로 들어가는 은혜의 때가 온다. 내가 그 주인공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정체성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다른 신을 믿을 것인가라는 싸움이 아니고 훨씬 다른 부차적인 문제로 싸움이 생기면 예배를 방해한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든지 경험한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 한쪽이 기도하면 한쪽이 찬송 부르고 한쪽이 설교하면 한쪽이 꽹과리치고 해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어떤 적대 행위가 있을지라도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면 다 같이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가 공격을 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자가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싸우셔야죠. 그러나 싸우면 예배가 깨지곤 했다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허락을 받아 찾아 나온 사람다운 표정을 지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에 대한 이해가 교회는 공포와 자격이 필요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공포와 자격이 필요 없는 것.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시고 얼굴을 누그러뜨리셔야 됩니다. 얼굴을 누그러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수심에 젖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갈급한 심령이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소외감이나 어떤 배척을 받는 기분을 느낀다면 모두가 놀라셔야 됩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표정이? 우린 이게 이제 한국식 긴장입니다. 한국식 긴장.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웃으면 우습게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익숙한 표정인데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교회 오시면 여기만은 무서울 것이 없는 곳, 여기만은 남에게 깔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학교를 다니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주일 학교를 보내면 학교와 다른 것입니다. 학교는 성적순이지만 교회는 그걸 매기지 않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공부 못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거기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은 때리지만 교회 반사 선생님은 절대 안 때립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도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에 오면 안심이 된다 그래야 됩니다. 무질서를 허락하는 얘기 아닙니다. 바로 이 얘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예배란 이해관계나 위선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배란 거래가 될 수도 없고 거짓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장 쉬워 보이면서 가장 핵심된, 가장 어려운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는 한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조직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만족하건 불만이건 간에 질서에 의하여 어떤 신분과 지위와 조직을 유지해야 되는 것과 다릅니다. 예배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그것이 지위이고 권력이고 한 것과 다른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면, 교인들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면, 누릴 수 없다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소원을 아뢰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랍지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구하고 구하면 응답하신다. 이런 말들이 가지는 이제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강조가 간절히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간절이 됐죠. 얼마나 간절히 하면 응답을 받는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뜻은 너무나 쓸데없는 응답이지만 간절히 요구하면 그 쓸데없는 응답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간절함에 냉담하시지 않다. 하잘 것 없는 기도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를 항복시키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방법론이 아니죠. 오늘의 바로 이 본문 아닙니까? 간절히 권위가 되고 이유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도 물리치시지 않는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자비와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행위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세상이 지향하는 권력을 만드는 일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향력을 가집니다. 영향력과 권력이 뭐가 다르냐? 권력은 강제력을 말하고 영향력은 자발적 항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항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이 지켜보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대상이 자기 인생을, 그가 영향을 미치고 싶은 내용으로 충분한가를 보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삶의 모든 도전 앞에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결론 짓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이 뭔가 봅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을 여러분이 이겨내지 않고서는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 권력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강제력을 가지려는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피차 복종하라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말이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짠가 아닌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와서 늘 무슨 신통한 오늘은 답이 있을까? 오늘은 무슨 복권 번호라도 불러줄까 하는 기분으로 앉아있는 것은 서로 간의 헛수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참여의 기본적인 이유를 놓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든지 들으시고 답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가지는 힘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종교적 실천이 아닙니다. 삶과 가치와 영혼에 대한 진지한 싸움을 해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말이 가지는 축복과 능력을 확인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가지는 기본적 특권에 대하여 기억하시고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여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찬송으로 바꿔내십시오. 그래야 교회는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허락받았으니 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로 부르는 그 백성을 방해할 수 있으리까? 우리의 삶의 곤고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모르는 탓입니다. 다만 안일과 형통을 요구하는 욕심 많은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진정한 신자된 위엄과 명예를 회복하여 어떤 고난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살게 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사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